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가 원칙이라며 남북이 공동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용납,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하며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바른 선택과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라며 한국 정부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뉴욕 맨하탄에서 트럭이 사람들의 돌진에 8명이 숨진 가운데 이번 사건 용의자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29세 남성인 세이플로 사이포브가 지목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를 테러 공격으로 보고 있으며 CNN과 뉴욕타임스 등은 용의자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를 위해 범행한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이 용의자가 시민들을 향해 차로 돌진한 뒤 신은 위대하다는 뜻인 아랍어 알라우 아크바르를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사이포브는 차에서 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내린 뒤 곧 경찰이 쏜 총에 복부를 맞아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사이포브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수사당국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테러로 현재까지 8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6명은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습니다. 사망자들은 대부분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5명이 아르헨티나 출신이라고 아르헨티나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 법원은 카를레스 푸지데몬 수반 등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부에 내일과 모레 법원 출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출두 명령에는 푸지데몬 수방과 카탈루냐 자치정부 강요 13명이 포함됐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이들을 소환해 반역과 선동 등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혐의는 스페인 중앙정부로 분리, 독립을 시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스페인 법 절차에 따라 재판부는 앞서 이뤄진 검찰의 기소 권고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벨기에 브뤼셀로 몸을 피한 푸지데몬 수반이 법원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푸지데몬 수반은 어제 정치적 망명 의사는 없으며 스페인 정부가 12월 21일 실시하기로 한 조기 지방선거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중앙정부로부터 보장을 받으면 스페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임에 성공, 제98대 총리로 오늘 선출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해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또 총리직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를 맡게 됐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은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인 전체 3분의 2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연임에 따라 전쟁 가능 국가를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9월 예정된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아베 총리가 승리하면 2021년까지 총리직을 이어가게 되며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미얀마 정부는 방글라데시가 로힝야족 난민 송환을 지연하고 있다며 이런 원인에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구호기금을 받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의 대변인 저타이는 오늘 미얀마 정부는 1990년대 초 맺어진 로힝야족 송환 협정에 따라 언제든 송환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됐으나 방글라데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VOA News Today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 긴장 완화를 환영했습니다. 북한 내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한 영사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 제출됐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 제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차차 흐려져서 밤에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11도, 낮 최고는 8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현 시점에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교적인 노력과 북한과의 대화가 서로 다른 개념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관리는 31일 익명을 전제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트위터를 통해 시간 낭비라고 지칭했던 건 외교가 아닌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지역 내에서 외교를 추구하고 있고 이는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격화시키거나 북한 해외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북한 정권의 자원을 거부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교 캠페인이 계속되는 한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현 시점에선 현명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관리 역시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북한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뒀었지만 북한이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 등 전 세계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길 원치 않았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쪽은 미국이 아닌 북한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미국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 긴밀히 협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외부 교역 상당수가 중국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DMZ 방문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면서 이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DMZ 대신 주한미군이 주둔 중인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한국이 건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곳으로 방위비 부담과 관련해 최적의 본보기를 제시한다고 이 관리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기간 중 납북자 가족들과 만나게 된 건 이들 가족들 중 일부가 3개월 전 백악관을 찾아와 당국자들과 면담을 한 것이 배경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납북자 가족들과의 만남 소식을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큰 관심을 보였고 또 그들의 사연에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 긴장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도 북한의 위협을 깨닫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 긴장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두 나라가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certainly welcome that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would have a closer relationship.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는 영내 좋은 일이라며 북한이 영내와 전 세계에 가하는 불안정에 특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사드 관련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동맹으로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n terms of THAAD, nothing has changed from our position on that. It is a was an alliance decision.
사드는 공격이 아닌 방어 체계이고 미국은 자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동맹의 안전을 지키는 것 역시 최우선 순위에 둔다는 설명입니다. 노트 대변인은 북한이 중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의 가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중국이 깨달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China is coming even closer to recognizing that North Korea is a thorn in its side, and a thorn in its side of many nations.
앞서 한국과 중국은 이날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내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한 영사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11월 14일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으로 작성한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이 31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공동 제안국들로부터 건설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외국인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유린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내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한 영사 보호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장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5 내용 가운데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전용과 우려되는 인도주의와 인권 상호 간의 상관관계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 국적자들을 위한 노동 허가를 제공하지 말도록 촉구한 내용도 새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북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특히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4년 연속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6일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일본과 함께 공동으로 제출하는 결의안에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intend to include in our 2017 draft a paragraph welcoming the accountability measures.
유엔이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해 임명한 독립 전문가 그룹 활동의 후속 조치로 채택된 책임 규명과 처벌 관련 조치를 환영하는 문구를 올해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독립 전문가 그룹은 지난 3월 활동을 마치면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미래 형사재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국제법정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앞으로 유엔 회원국들과의 접촉을 시작할 것이라며 지난해 58개국이었던 공동 제안국이 올해는 더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은 11월 14일 제3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 총회로 보내져 12월 중순에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나치 독일이나 스탈린 치하 소련에서 벌어졌던 학살과 탄압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ICC 소장이 밝혔습니다. 송 전 소장은 3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가 70년간 계속된 북한의 인권 유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사법심판대에 세우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상현 소장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ICC 재판소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 등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여러 범죄 사실들을 명시했는데요. 이 중 ICC가 다루는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집단 학살에 해당되는 범죄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만일 이것이 이제 ICC에 회부된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검사가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전쟁 범죄 아니면 반인도적 범죄 또는 그 두 가지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범죄 책임자,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 거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김정은을 ICC가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북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처벌을 받게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는데 그 이유는 비록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유엔 안보리가 이 사람을 국제사법 아니 형사재판소에 회부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회부하는 결의를 하면 비록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ICC가 맡아서 수사와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자꾸 됐던 것이고 왜 유엔 안보리가 중대한 인권 위반 사태를 ICC로 회부하지 않는가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아직 유엔 안보리에서 제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대체로 그럴 것 같습니다. 15 안보리 이사국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고 5대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게 유효한 결의가 돼서 그대로 실시가 되는데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하는 것은 항상 되는데 이제 그때 그런 강대국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아예 그것이 의결할 수 있는 표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뜯어 말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ICC가 여태까지 다룬 사례나 아니면 2차 네. 세계대전 뉘렘베르크 재판 이후 여러 전범 재판이 열렸는데 현재 네. 북한에서 일어나는 사례와 뭐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나치 홀로코스트를 우리가 알지만은 나치 시대의 수용소라든지 고문 학살 뭐 이런 그 짓들을 여러 해 동안 했고 카린 시대에도 똑같은 인권 유린 행위를 했고 지금 북한 정권이 하는 행위도 거의 비슷한 행위인데 히틀러가 자행했던 행위는 몇 년 내에 없어졌고 또 스탈린의 그 수용소 굴락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것도 몇십 년 내에 없어졌는데 지금 이 북한의 인권 위반 사태는 70년 가까이 이상 계속되고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제가 들은 세 가지 그 사례 중에서 북한 사태가 가장 오래 지속되면서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자꾸 살려서 국제 여론으로 여론적인 압박을 가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은 유엔 안보리가 이거를 회부하는 결의를 해주면은 그게 아마 제일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ICC 검찰부는 연평도와 천안함에서 발생한 사건을 자체 조사했으나 네. 중거 수집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 뜻은 그 검찰부가 북한 정권에서 일어나는 뭐 전쟁 범죄 혹은 반인도 범죄를 조사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다른 범죄로도 제소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거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을 접촉해가지고 무슨 증거 자료를 내달라 또 우리 수사관이 북한을 방문하게 해달라 뭐 헌들 북한에서 뭐 코방기나 끼겠습니까? 절대 응하지도 않겠죠. 뭐 그런 사정은 그 오캄포 검사가 전에 몇 년 전에 그 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나 지금이나 뭐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COI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보고서는 한 372페이지인가 뭐 되는 보고서인데 보고서 자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탈북자라든지 무슨 다른 관계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증언이나 관계 서류나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할 길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거든요.
수단 그 오마르 알 바시르에게 전쟁 범죄 및 대량 학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었고 그 네. 지금 체포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지금 네, 구속력이 그렇죠. 구속력이 없다라는 비판이 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2005년에 수단의 알바시르 대통령을 대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ICC 그거 뭐 종이 호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이 ICC에서 발부한 구속영장 같은 것은 시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10년 후가 되든 20년 후가 되든 30년 후가 되든 50년 후가 되든 알바시르 대통령은 아마 잠잘 때 잠을 잘 편히 못 잘 겁니다. 아무 때나 그 자기 머리 위에 그 구속영장이 댕글댕글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야를 하든 뭐 권좌에 그냥 있든 간에 어느 날이고 간에 그 사람이 붙들려 올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빨리 집행이 안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이게 그 김정은한테도 똑같은 영장이 발부된다면 김정은도 네. 뭐 알바시르와 같이 매일 뭐
그렇죠. 그리고 회원국 어느 나라도 여행을 갈 수가 없죠. 가면 거기서 붙들려서 헤이그로 신병인도가 될 테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알바시르도 지금 회원국이 아닌 나라만 뭐 잠깐 가거나 아예 안 가고 말지 행동이 많이 제약이 되고 불안하죠.
혹시 그 ICC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북한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조금 뭐 덧붙이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그 군사적 행동에 대응해서 이제 제재하는 결의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 결의를 보면은 그거를 북한을 옹호하는 다른 강대국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 원래의 결의안 내용을 약간 좀 그 시켜서 이제 좀 타협된 제재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건 있는데 그 원유 거래의 면에서 그 좀 모니터링을 하고 통제를 하게 동의하는 대신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은 결의안 자체에서 삭제하는 그런 아마 트레이드 오프라 그럴까요? 뭐 그런 타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유엔 결의안에 네. 김정은의 이름이 포함됐어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북한 동포가 뭐 수천만 명이 살고 계시지만은 그분들은 아주 조직적인 검열에 의해서 뭐 유엔이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키는지 어떤지 뭐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최고 권력층에서 김정은을 싸고 도는 지도층 내지 지지층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국제사회에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근데 유엔이라고 하는 인류 모든 국가가 다 가입이 돼 있는 그런 국제기구에서 자기네 지도자의 이름이 거기에 그 나쁜 맥락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그 사람들한테 그 자체가 큰 충격을 줄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기회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외려 그 이름은 거기에 저리 안에 유지하는 게 맞고 다른 데서 더 양보를 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으로부터 북한의 인권 상황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ICC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선박이 석탄을 취급하는 중국 항구에 입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은 이후 열흘 넘게 입항을 못한 채 항구 주위를 맴돌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몰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북 제재에 부합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로부터 대북 제재 선박으로 지정된 페트렐 8호가 중국의 대표적인 석탄 항구들에서 포착됐습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확인한 결과 페트렐 8호는 10월 한 달간 랴오닝성의 바위치안항과 산둥성의 옌타이항과 웨이팡항 인근 해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이치안과 옌타이, 웨이팡항은 모두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들로 이 중 웨이팡항에는 실제 입항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페트렐 8호는 지난 3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제재한 4척의 선박에 포함돼 이날부터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으로의 입항이 금지됐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8월 북한산 석탄의 전면 수입 금지 규정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하면서 전문가 패널이 북한과 연계된 선박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페트렐 8호는 제재가 부과된 시점부터 머물고 있던 바이치안항을 5일 떠나 다음 날인 6일 웨이팡항에 입항했습니다. 이후 다음 날인 7일 옌타이항에서 멀지 않은 해상으로 이동해 17일까지 이곳에서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18일부터 31일 현재까지 바이치안항에서 약 8km 떨어진 해상에 떠있는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마린 트래픽에서 선박 추적 업무를 맡고 있는 조지 투로스는 3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페트렐 8호가 같은 장소에서 1시간마다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ver since the 18th, when it actually reached Beiyakwan Bay, until today,
열흘 넘게 입항을 하지 못한 상태로 같은 장소에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투로스는 페트렐 8호가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도 옌타이항 인근에 머물 당시에도 항구에 입항을 하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 수신 신호가 약해 실제 입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페트렐 8호에 입항을 허가한 중국 항구가 선박 식별 번호 IMO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o when ships are designated, they're designated by their IMO number. That's a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선박은 이름이나 선적을 바꿀 순 있지만 IMO는 바꿀 수 없는 만큼 이를 근거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현재 페트렐 8호가 국제해양법이 각국의 영해로 인정하고 있는 12마일 19km 이내 수역에 머물고 있는 만큼 유엔 제재에 따라 중국 정부가 몰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입항을 하지 못한 채 항구와 가까운 해역에서 장시간 머문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을 당시 북한 선박 10여 척이 약 3주 동안 공해상에 머물다 중국 항구에 입항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들이 대거 유엔에 제재된 직후에는 해당 선박 여러 척이 중국과 러시아 항구 인근에 일주일 넘게 머물다 북한으로 되돌아갔었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페트렐 8호는 동아프리카의 섬나라 코모로스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2011년에 건조돼 비교적 최신형 선박인 페트렐 8호는 주로 한반도 서해상을 중심으로 운항돼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석탄 운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페트렐 8호와 함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던 나머지 세 척의 선박은 지난해부터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통한 위치 정보가 수신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납북자 가족들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황인철 칼기 납치 피해자 송환을 위한 대책협의회 대표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들의 어려움을 듣고 국제 원칙에 따라 해법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한국 내 많은 납북자 가족들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만난다는 소식을 부러움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황인철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네, 황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이네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황 대표님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의 이름은 황인철이라고 하고요. 제 나이 2살 때 저희 아버지가 그 MBC PD셨는데 출장을 가시기 위해 비행기를 탑승하시다가 북으로 하이제킹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2살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48년이 지나서 다들 잊어버리는 사건이었었고 그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16년간 아주 부단히 이제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도 지금에도 조금씩 한 분 한 분씩 알아주시는 게 돼서 너무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69년 12월 11일에 아버님이 납치를 당하신 거죠?
예, 딱 48년 됐습니다.
그럼 지난 48년 동안 아버님에 대한 구명운동은 현재 개인 또는 가족 차원에서 혹은 정부 차원에서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저는 1999년도에 그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해가지고 2006년도 6월 달에 그 북한 적시자사가 대한적시자사를 통해서 생사확인 불가라고 하는 통지서를 보내주게 되었어요. 생사확인 불가라고 하는 이 통지서를 받게 되면서 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북으로 납치당한 제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북한에 계실 것이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북한에 계실 것이고 그런데 어디인지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조차도 모르겠다고 하는 북한의 답변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지에 관한 생존을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고요.
지금까지 아버님 구출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통일부, 또 유엔에까지 개인적으로 또 단체 차원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어떤 진전을 이뤘습니까?
저한테 있어서 제가 첫 번째 접할 수 있었던 칼기 납치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저는 두 가지의 벽을 넘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건 당시 발생 연도가 1969년도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다.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됐었고요. 두 번째 넘어야 될 그 벽은 이것은 고대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바보 같은 짓이다. 포기를 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문제점도 될 수 있겠지만은 저희 가족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 얘기를 정부 당국자들이 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두 가지의 문을 넘어야 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가 됐었죠.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거는 노력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뭘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미래 지향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진전 없이 말에서 말로 끝나게 되는 너무나 공허한 메아리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중요도와 그 필요성 그리고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적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 자체가 너무나 어렵게 됐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 2010년도 6월 17일 날 그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 실종 실무반에 접수를 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이제 죽었던 단어 납북자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이제 국제 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회자가 되게 됐고요. 2012년도 그 5월 9일자에 북한이 저희 아버지에 관한 답변을 이제 보내주게 되면서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심각성을 이제 하나하나씩 사실적으로 짚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참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고 그러나 뒤돌아보면은 그래도 원칙에 따른 어떤 그런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칙과 그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야 그리고 국제사회이다 보니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나라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의무이자 책임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라든가 일본 정부 역시 북한에 억류됐던 자국민들을 여러 노력을 통해서 본국으로 데려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 망감이 교차하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댔어요.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외로웠고 과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납치 문제에 관해서 다들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그 문제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어려웠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행동적으로 직접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는 너무나 부러운 마음에 국가에 대해서 바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겠지만 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하나씩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를 더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됐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 전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만날 계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도 오셔서 저희 가족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바람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팩트에 의해서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아직도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을 알려주고 그리고 질서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자신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이 원칙이라 생각했고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를 못하게 됐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함께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북한 인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는 걸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사건은 사실상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협약과 기타 국제기구에 의한 원칙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상고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곳 서울에도 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황 대표께 내가 뭘 하길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고 싶으십니까? 음성편지나 영상편지를 쓰듯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트럼프 대통령님, 저는 한국에 사는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의 황희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두 살 때 납치를 당했고 아직도 저는 저희 아버지의 생사조차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강제 실종의 외국인 납치 문제에 관해서 특히 양단한 인권 유린 행위로 인간 세상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발생해서도 안 되는 그런 범죄 행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가족들이 북한의 범죄 행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한국에 오셔서 저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잃어버리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그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들의 가족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 당국에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참에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참 북한이라고 그러면 참 이게 좀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 인질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것은 있는데 사실 그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거는 이제 당국자들한테 뭐 한국 정부한테 얘기할 때는 뭐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요구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버지가 인질로 되어 있고 무슨 뭐 이렇게 손해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에 의해서 잘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 아버지를 집으로 돌려보내주고 저희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기를 당국자들한테 또 호소하고 싶죠.
다음 달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저희 사건은 원칙에 따라서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칙은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인도와 기소를 이행하고 승무원과 승객들은 집에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이 그 협약으로 해서 모든 것을 예외가 없는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으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 그 예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는데 그 예외 없는 데서 예외가 만들어져 있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같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제 같이 방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외신들한테 좀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님 시간 내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과 꼭 상봉하는 날이 오기를 저희도 고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관련해 황인철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송환을 위한 대책협의회 대표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관 서울특파원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결의 2270호 이행 보고서 제출국이 100개 나라를 돌파했습니다.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한 기존 이행 보고서보다 9년이나 앞선 속도입니다. 한국과 모나코, 일본은 2371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270호 이행 보고서의 100번째 제출국은 아프리카 나라 보츠와나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 보고서를 내지 않았던 보츠와나는 26일 2270호와 2321호를 하나로 묶은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첫 번째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접수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100개의 나라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접수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역대 가장 많은 이행 보고서가 접수된 대북제재 결의 17185의 경우 2006년 11월 첫 번째 나라가 보고서를 낸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인 지난해 5월 100개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17185 이행 보고서는 결의 채택 첫 해인 2006년엔 45개 나라가 참여했고 이듬해인 2007년엔 26개 나라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후 매년 10개 미만의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전반적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270호는 지난해 72개 나라가 보고서를 냈고 올해도 30개에 가까운 나라가 추가로 제출을 마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안보리가 접수 중인 8개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중 제출국 숫자가 100개를 넘은 건 17185와 2270호가 유일합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결의 2270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2270호는 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의 수출 금지와 북한을 출도착하는 화물의 전면 검사 규정 등을 담았었습니다. 2270호와 함께 역대 한 번이라도 이행 보고서를 낸 나라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지난해 2270호 이행 보고서 접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만 해도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낸 나라의 숫자는 100개에 불과했지만 현재 이 숫자는 118개로 높아졌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매년 발행하는 보고서에서 낮은 제출률과 함께 특히 아프리카 나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앙골라와 부룬디, 모리셔스, 세네갈, 지부티, 에티오피아,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나라들이 대거 보고서를 내면서 전체적인 보고서 제출률을 끌어올렸습니다. 2270호 이행보고서가 과거와 비교해 내용에 있어서 더욱 충실해진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 몽골은 편의지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고 베트남은 자국에 머물던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외교관의 실명 언급과 함께 이들의 출국 사실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명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앙골라는 북한 외교관을 주시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이행 보고서를 통해 밝혔으며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 단절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외 지난 2015년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반대표를 던지며 북한의 우호국으로 꼽혔던 이집트와 라오스는 제출 시한 이전에 일찌감치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270호 이후 채택된 이행 보고서들 역시 빠른 속도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채택된 2321호의 경우 30일 현재 모두 86개 나라가 제출을 마쳤고 아직 제출 시한이 남아있는 2371호와 2375호도 각각 6개와 2개 나라가 보고서를 낼 정도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출 시한이 오는 11월 3일인 2371호 이행 보고서는 기존 쿠웨이트와 미얀마, 바레인에 이어 모나코와 한국, 일본이 추가로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탈리아 대표부는 3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위원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 대북제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행보고서 참여국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대해 북한의 도발이 심화된 데 따른 국제사회 공조가 강화되고 동시에 미국 정부가 대북 압박 동참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펼쳤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해 9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를 줄이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 다른 나라들의 압박을 가하는 일관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had a consistent policy of applying pressure to other countries. So they cut off their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을 끊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과 8일 한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방한 당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하는 한편 굳건한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2년 6.25 전쟁 당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자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이후 모두 9명의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열고 국회에서 연설하며 비무장지대 DMZ 혹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연설했습니다. 당시에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따라 연설 내용이 조정되기는 했지만 주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6년 방한한 린든 존슨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을 상기시키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산 세력의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4년 방한한 제럴드 포드 대통령도 한국 전쟁을 언급하며 다시는 전쟁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방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주장하며 한국의 군사비 확충을 촉구했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대한항공 007편 여객기가 소련군에 의해 격추된 직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한국 국회 연설에서 소련의 한국 여객기 피격 사건에 대해 애도와 분노를 표하는 한편 같은 해 북한이 미얀마 양곤에서 아웅산 묘소를 방문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폭탄 테러를 감행한 것은 비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야만적인 행동을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당시 노태우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 적대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7.7 선언을 발표하고 남북 간 긴장이 낮아진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1989년 국회 연설에서 대북 억지력과 더불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 we actively support the peaceful initiatives of President No to build bridges to the North. And I will work closely with the President to coordinate our
특히 노태우 대통령의 평화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북한을 실질적, 평화적, 생산적 대화로 이끌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3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한 지 불과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한한 미국 대통령 중에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생물무기, 화학무기, 미사일보다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핵확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이 NPT 체제를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을 수락하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지 2주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DMZ 내 도라산역에서 연설하면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다시 한번 지칭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측의 만류로 이 같은 언급을 뺐습니다. 당시 한국에 주재했던 토마스 허버드 대사는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그때 상황을 전했습니다.
He had originally planned to use the axis of evil comment again in his speech, but President Kim Dae-jung strongly resisted that.
당시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악의 축 언급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한국 사회는 그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려는 정책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는 설명입니다. 허버드 대사는 당시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을 이어가려 했고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원치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후에도 한국을 두 차례 더 방문했습니다. 2002년에는 비무장지대, 2005년에는 오산 미군 공군기지, 2008년에는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2008년 한국에 주재했던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VOA에 당시 용산 방문은 대통령이 미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통상적인 방문이었고 부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방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회고했습니다.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한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으로 재임 중 4차례 한국을 찾았습니다. 특히 2014년 마지막 방문 때에는 북한을 왕따 국가라고 지칭하며 북한과 맞닿아 있는 한국을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and its people have a choice. They can choose to continue down a lonely road of isolation. Or they can choose to join the rest of the world. Seek a future of greater opportunity and greater security.
북한은 고립의 외로운 길을 걸을 것인지, 국제사회에 합류해 보다 큰 기회와 안정, 존경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1974년 방한한 포드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제의 전쟁 두목, 1983년 레이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쟁 광신자라고 비난했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2002년 한국 방문도 전쟁 행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자리로 방송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이 중동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를 광적인 정권이며 극단주의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또다시 비난했습니다.
The Iranian regime's longest suffering victims are its own people. Iran has a rich history and cultur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으로 인해 가장 오래 고통을 받고 있는 희생자들은 바로 이란인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오랜 역사와 빛나는 문화를 갖고 있지만 그 국민들은 분쟁과 난폭한 테러를 일삼는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과 절망 속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근의 예는 이란 태생 응급처치 전문의 아마드레자 드잘랄리 씨에 대한 이란 정부의 대응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이란 혁명재판소는 그에게 간첩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를 총체적 불공정 재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스웨덴에 살고 있는 드잘랄리 박사는 테헤란 대학교 초청으로 이란 학생들에게 재난치료법을 강의하던 중 2016년 4월 체포됐습니다. 그 후부터 드잘랄리 박사는 여러 달 동안 독방에 수감되고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으며 거짓 자술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에빈 감옥에서 드잘랄리 박사가 직접 쓴 글을 옮긴 문서에 따르면 그는 이란 정보기관으로부터 간첩 활동을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 때문에 자신이 체포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아스마 자한기르 이란 인권특별보고관은 반년 동안의 정기 보고서에서 드잘랄리 박사에 대한 기소와 사형 선고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자한기르 특별보고관은 또한 이란의 인권과 노동, 여성 권리 운동가들과 언론인, 블로거들에 대한 정부의 계속되는 탄압 실태도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들이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언제 어디서든 무고한 사람들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펜스 부통령은 다짐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국내법과 국제법에 근거해 그 책임을 다할 것과 거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한편의 시와 함께 좋은 노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 방송 주말의 음악 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